같이 기도하고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조금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의 심령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기록된 책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복된 성경 말씀을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저희들이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들으며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훈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1장 12장 하솔의 연합군을 멸함 12장은 여호수아가 처 죽인 왕들 31명 또 요단강 동쪽에 두 왕 하는 33명의 왕이 될 테인데 왕들의 명단이라고 할지 그것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고 그 교훈이 무엇인지 11장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왕과 악사방과 및 북방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수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메롬 물가에서의 전쟁입니다.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솔의 연합군이라는 이 거대한 대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 동편 모압 땅이지요. 요단강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의 중남부쯤 될 것입니다. 아주 중부는 아니지만은 남쪽보다는 조금 중남부쯤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리고성 그러니까 중부로 진입했다고 보십시다. 중부로 진입해서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그 주위를 진멸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진멸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리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 태양을 멈추게 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나와 있는 놀라운 그런 얘기들은 남부전쟁의 내용이라고 보이죠. 그 남부전쟁 그 가나안 땅의 남부를 진멸하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 북부의 성들 이제 가나안 중부로 들어갔고 남부를 먼저 쳐서 진멸하고 그 소식을 들은 북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 북부의 우두머리는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하솔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 땅의 지도를 조금은 알아두는 것이 성경 이 유명한 책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성경 그래서 유대 땅은 그렇게 과히 크지 않은, 그 땅 전체는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대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본토라고 하는 땅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으로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흘러서 경계가 되는, 물론 유대 땅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여러 시간 전에 생각한 대로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땅 그의 동쪽에 있는 땅도 점령을 했죠.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왕 옥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이제 가나안 본토로 지금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숭배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게 명령을 내리심으로 심판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처럼 홍수를 내려서 진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가나안 7족, 7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중부로 들어와서 남부를 점령하고, 그때 북부에 있는 왕들이, 그 우두머리가 바로 하솔이라는,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그러니까 북쪽이죠.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는 근원지입니다. 거기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서 사해라고 하는, 염해 혹은 사해라고 하는 큰 바다와 같은 호수와 같기도 하고, 바다죠. 너무 큰 호수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그로 흘러내려가고 있죠.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염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물론 그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 이전에 훌라 호수라고 하는 조그만 호수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보통 지도에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호수가, 훌라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대 지도를 공부해 보면 그런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하솔이라는 성의 왕인 하솔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여러 성들 또 나라들, 평소에 좀 친분이 있기도 하고 친분이 없어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다 점령하러 지금 오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읍시다,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마돈왕, 또 시므론왕, 악사방과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여러 지역의 그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북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중부 전쟁,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한 것과 그 다음에 아모리 왕 다섯 명의 왕들을 점령한 남부 전쟁과 그리고 이제 북부 전쟁, 그러면은 가나안 거의 전역에 전쟁을 해서 대다수의 큰 도시들이 점령하는, 정복하는 그런 일이 되겠죠. 북부 전쟁, 그 군사들의 수는 오늘 여기에 본문의 표현대로 해변에 많은 모래같이 많았고, 수가 엄청 많은, 연합군이 엄청난 많은 군대가 동원되었고, 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병, 기병들이죠. 마병, 또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들입니다. 옛날에 탱크는 병거들이죠. 말들을 여러 말 메고 거기에 또 아주 여러 가지 철 기계들을 좀 장착한 그런 병거들이죠. 가나안 땅 북부의 연합군은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전쟁은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 언제나 그렇지만 여기에 가나안 땅 북부 전쟁은 특히 그러했다고 보입니다. 많은 군사가 동원되고 말과 병거들도 많이 있는 그런 전쟁을 치루어야, 두려운 전쟁이죠. 전쟁은 죽기 아니면 살기니까 두려운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 격려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나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내가 그들을, 그 하솔의 연합군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할렐루야.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다 이길 것이니까 말들이 뒷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말이 힘있게 달리지를 못하죠. 말구실을 다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다. 승리한다는 말이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에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아주 용기가 생겼으니까 주삐주삐 두려워서 머뭇거리질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실 것이니까 간다. 그리고 돌격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자, 이게 성경에 지금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많이 나오는 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셨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쟁은 우리 인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나 군대의 수요나 군사력이나 병기의 그런 좋고 나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우리의 전쟁이다. 그래요. 우리의 인간은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죠. 삶의 전쟁이라,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전쟁, 내면적인 죄와 싸우는, 마귀의 시험과 싸우는 전쟁이 있고, 우리가 또 밖으로는 인간관계의 전쟁, 직장에서도 혹은 가정 속에서도 또 결혼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갈등 속에서 이 전쟁이 많죠.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정말 오손도손 서로 위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산다면 행복한 편이겠죠. 그런 가정은 아마 세상에 한 가정도 없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싸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서로 사랑해, 사랑하라. 부부가 사랑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직장에서도 서로 동료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다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자기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를 남의 결함을 좀 더 참아주고 덮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서로 다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말씀대로 돼. 그러니까 북부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두려운 대적자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이라고 하신 대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뜻과 그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특별히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영적 전쟁이나 실제적 전쟁이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뜻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솔의 거대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의 지시와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9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하솔이 제일 그 중에 강한 성이었던 모양이죠. 하솔 왕을 먼저 꺾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참 두려운 얘기죠. 이게 전쟁 죽인다는 것은.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까지는 기회를 오래 주셨죠. 회개하라고, 회개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이게 살아. 인간의 인간됨은,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도덕성이 있다. 도덕성 없으면 인간이 법을 지킬 줄 모르고 계명을 지킬 줄 모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짐승보다도 못하다. 사람이 죄 짓는 자는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짓습니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 다 죽였습니다. 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다 죽이고 그들을 짜서 기름을 만들어서 탱크에 기름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악마적인 인간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지상에서 토탈 합쳐서 전부 합쳐서 1억 명을 죽인 악마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고 한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런 악마적인 사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멸하여.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니까 심판은 무섭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했지만 지옥의 형벌까지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이다.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과 그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16절 계속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의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 데서 왔다고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했지 않습니까? 맹세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는 속아서 그렇지 가까이에 있는 곳에 있는 그런 히위 족속들이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들인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 빼놓고는 다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지금 하솔 왕이 그 연합군을 이끌고 나온 것처럼 그들이 자 우리가 가자 가서 저 이게 이스라엘을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당한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갖고 저 이스라엘을 먼저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그러자 그러고 모였겠죠. 그래서 엄청난 군대가 오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래 너희가 와라 오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섭리하신 것이다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여기에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그 말이 여기 원문에 나오는 케렘이라는 말이라고 간혹 설명드렸죠 케렘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바쳐진 자다 이런 뜻인데 완전히 바쳐진 자 그것은 저주받은 자다 완전히 멸해야 될 자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여기에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여 이렇게 번역했고 완전히 멸하게 하려 하심이 아마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완전히 멸하게 하려 하시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결국 그것은 심판이었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21절 계속 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대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 아낙 자손이 바로 거인들입니다 고대의 굉장한 거인들 키가 2m, 3m 막 되는 그런 거인들 큰 거인들 아마 3m까지는 아니어도 2m가 넘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다고 보이죠 그런 거인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였습니다 12장 여호수아 12장을 읽어보십시오 12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들의 왕들을 쭉 열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쭉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나가는 시간이니까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아르논 골짜기부터가 그 밑에는 모압 땅이고 아르몬 골짜기로부터 이제 점령했죠.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왕이 첫째고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강까지며 그죠? 요단강 동쪽에는 요단강의 한 중부쯤에 얍복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얍복강이라는 강이 있죠. 그까지가 바로 시온의 땅입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의 왕이 시온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거를 점령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바산왕 옥의 땅입니다 그래서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 베데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지경까지 길르앗 절반이니 악계 길르앗 절반이 시온의 땅이고 나머지 길르앗 절반은 바산왕 옥의 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헤스본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이미 시온의 땅,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모세 시대에 벌써 점령해서 세 지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업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는 두 왕,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한 옥 두 왕의 이름이 언급되고 7절부터는 요단 서편에 이제 왕 31명의 왕들 합치면 33명이죠. 앞에 두 명, 서쪽에서는 31명.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있어.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 바알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곳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꼽아나갑니다. 한번 여를 꼽아보십시오. 31개의 왕이죠.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다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는 아랏 왕이요. 도시 국가적 일종의 도시가 한 나라입니다.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람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0일 왕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이런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 이름, 성 이름이 많이 나와서 좀 지루하게 보이죠. 아이고 왜 이렇게나 그냥 서쪽에 31개 왕 그렇게 하지. 그렇게 그러면 좀 간단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성경의 지명 인명들은 성경의 역사적 증거성을 보이는 의미가 있고 중요성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이라는 책은 절반 이상이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틀 위에 하나님이신 계시의 기록이거든요. 계시 사건들과 계시의 말씀들과 말씀 계시 사건 계시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이게 무슨 이거는 신화다 그렇게 말하면 성경은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신화의 책이라면 이렇게 역사 얘기를 길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뭐하려고 그렇게 길게 쓰겠습니까? 그러나 역사 얘기니까 역사적 성격의 기록이니까 이런 기록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루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예, 지루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중요한 틀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적 틀 위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건이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 역사적 진실성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신뢰, 성경의 신임성, 신뢰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믿는 의심치 않고 믿는 터 위에 계시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왕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까 말한 역사의 틀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어떤 그 한 개 한 개 무슨 의미가 깊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의 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니까 역사의 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인식시키는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다. 믿어야 될 내용이다. 성경의 사건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 믿으면 다 믿고 하나 안 믿으면 다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믿기 시작하면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 아멘 아멘 놀라운 기적도 다 믿고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성경은 진실성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역사라는 건 그냥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예요. 역사가 사실은요. 역사는 진실한 증거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역사를 누가 뒤흔들어 놓으면 진실한 증거를 뒤흔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진실한 증거 위에 그 의미가 무엇이지?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아, 그 의미가 그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그러면 완전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1명의 왕,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나안 전쟁이라는 이 전쟁, 특별히 중부나 중부전쟁부터 남부전쟁, 북부전쟁까지 여기에는 지금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리고와 아이왕은 중부에 들어가는 처음의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남부 아모리왕 다섯 명의 왕들의 성도 나오고 북부도 나오고 이제 가나안 전체 31명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서 점령케 하셨다. 이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명단을 여기에 써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거대한 가나안 칠족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11장 12장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첫째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가 가득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칠족의 멸망, 호흡이 있는 자는마다 다 죽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모든 사람을 다 진멸했다는 것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였다는 말은 너무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었다. 인생은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매우 존귀한 도덕적 가치의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만큼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행위 책임이 아닙니까? 잘못하면 책임을 져요. 그것이 감옥에도 가고 재판도 하고 벌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형도 시켜요. 악한 죄인은. 그건 사람만 가지는 특별한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서 그런 재판이 없어요. 거기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도덕성, 경건과 도덕성에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몰라요, 동물들은.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옳고 그렇다는 것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힘이 있으면 잡아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는 달라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넣을 것입니다. 예. 힘 있는 사람이 깡패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거는 무법천지의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것이지 인간 사회는 아닙니다. 인간 사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도덕성이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가나안 족속의 멸망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도덕성 없는 자,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우상 숭배와 음란, 그것이 죄의 대표적인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음란이 인간 사회의 죄의 대표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오늘 현대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 고상하게 그들이 무슨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는다. 그래 절하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은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대인의 우상은 당연히 돈이 우상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상 1등은 1등 현대인의 신은 돈입니다. 돈이 최고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안 섬겨도 돈은 내가 직장 잘리면 안 되죠. 직장 가서 돈은 벌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대인이고 인간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 대신에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쯤이 음란쯤 될 것입니다. 돈 많으면 뭐 하는데요? 먹고 즐기고 놀고 거기에는 예, 제7계명 예, 성결이라고 하는 순결이라고 하는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7계명을 넘나드는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것이 인간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 극단이 인간 사회 음란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통 음란은 이성의 가운데 이성 관계에서 음란한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그것이 전부 극으로 갈 때 동성애가 나온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그것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도 멸망하는 음란 때문에 망하는데 그 음란의 극치는 동성애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동성애.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아, 이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데 저 목사 우리 욕했다고 저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갖다 감옥에 넣고 벌금 물리자 그럴지 몰라요. 대들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들이 자유고 그들은 대들면 그들은 자기들 신념대로 하지만 저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기를 동성애는 죄다. 지옥 갈 죄다. 회개해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회개할 죄. 뭐 동성애만 죄인이 아니죠. 이 세상에 죄인들 천지인데 동성애도 죄다 그 말이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 구원 얻으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죄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던 북부 연합군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오늘 11장 나와요. 11장 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아까도 말했죠. 그러면 이 가나안 전쟁은 오늘 우리가 뭐 오늘 우리가 교회가 뭐 전쟁합니까?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총칼 만들어서 가서 야 싸우자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가서 다 죽이자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가나안 전쟁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용하신 것뿐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 하나의 상징 하나의 예표 교훈이 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악당들을 그가 대적해서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우리 주님을 네가 감히 잡으려고 해?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칼로 쳐서 귀를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서 누가 보면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주님은 칼로 점령한 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칼로 이슬람처럼 코란과 칼을 들고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죽지 않으려면 믿어 이렇게 해서 이슬람은 포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의 전도 방법은 그래서 이슬람이 엄청 많게 중동에 이슬람 국가들이 엄청 많잖아요. 시아파 또 무슨 파 그렇게 세파가 이슬람에 있는데 엄청 많죠. 수니파, 시아파, 수피파, 세파가 그렇게 엄청 많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힘없게.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기독교는 칼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했죠. 말씀으로 회개하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시오. 좋은 사람 되시오. 경건과 도덕성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 깨닫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내가 주님 믿고자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젊음을 바치고자 합니다. 심히 보잘것없는 목사지만은 젊음을 바친다고 바쳤더니 평생이 여기 합정동 와서 그래도 27년의 세월이 지나버렸습니다. 40살에 와서 40몇 살에 와서 27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70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일생을 이렇게 가는구나. 나의 일생은 합정동에서 그래도 긴 생애를 보내게 하나님께서 뜻하셨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말해서 내면적인 싸움도 있고 바깥 인간관계 싸움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싸움도 있고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매일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날마다 회개하고 예, 또 결심하고 또 피곤해서 지치기도 하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매일 엎치락뒤치락 내면적인 갈등과 싸움이 없지 않을 것이고 또 인간관계 싸움도 많이 있죠. 가정 속에서도 갈등이 없지 않고 직장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해보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마귀의 시험과 역사가 얼마나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마귀의 시험이 있고 또 질병과의 싸움도 있고 가난과의 싸움도 있고 그렇죠? 싸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 모든 병마도 이기고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 가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죽음이 삼키지 못하고 질병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이 전쟁에서 너와 함께 하노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바를 다 행했다. 그것도 첨가 잠깐만. 12절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15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더라.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성경에 이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을 행하였지만은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에 교훈하신 바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만 살면 늘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한 봉사일을 하는 것 금방 참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해요. 아, 그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는 무엇을 위해 보람있게 생을 맞춰서 결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아 나는 참 부족한 자이지만은 나의 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결산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죄만 짓다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를 짓다가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오니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서서 주님 멸망하는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대외적으로도 항상 있는 그런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도 성화를 이루고 또 주님 인간관계에서도 늘 승리하고 주의 빛을 드러내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명하신 각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는 모두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